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민수기 25장은 22장부터 24장까지 석장에 걸쳐 기록된 발람의 축복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 바알 부호를 함께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올 사건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민수기 말고도 여호수아, 시편, 신명기, 미가, 베드로 후서, 요한 계시록까지 두고두고 언급되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곳은 시딤이었습니다. 아벨 시딤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는 이곳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여리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11km 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했던 시딤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종착지였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길갈에 이르기 전에 출정을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 시딤이었습니다. 이들이 시딤에 머물렀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은 광야에서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된다.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구분능선을 넘었다. 거의 다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거의 다 온 것이지 경주를 완전히 마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변곡점을 거치고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경우에서 무서운 유혹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까지 해이해져서는 안 되며 끝까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자기 힘으로 완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감사하고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히 여기는 일상을 지속하는 한 외부에서 그 어떤 유혹과 꾀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비열한 사탄의 공격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게 행한 것은 없는지 우리의 언행 심사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빠진 유혹은 음행의 유혹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압 여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숨기고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오기도 하는 등 아주 일상적인 관계들을 이어나갔을 것입니다만 어느 순간에 되돌아보니 이스라엘은 그들의 유혹에 빠져 바알 부호를 섬기는 일에 가담하고 음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늘 넘어뜨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언제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깨어 있어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며 오늘 주신 새로운 하루를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떤 유혹과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이스라엘도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만으로 그동안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교만입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조심하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메어놓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바알을 섬기는 현장에 함께하면서 일을 함께하거나 혹은 도왔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본문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전달하기에는 표현이 대단히 약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바알부올에게 부속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새번역 성경은 바알부올과 결합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차마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강하게 결속되다, 묶이다의 뜻으로 음행에 가담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 부속되어 곧 강하게 결속되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끼에 걸려 낚시꾼에게 낚인 물고기의 신세가 되고 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모압 여자들이 어디에서 왜 나타난 것이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발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발람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람은 주술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심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패 끝에 발람은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계략을 냈고 그 계략을 낸 결과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과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차례로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앞선 두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고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것이 발람의 계략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걸림돌을 놓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강한 결속을 와해하려고 했습니다. 모압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모압으로서는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땅의 경계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이 와서 진치고 있으니 위협을 느꼈을 법하다 싶습니다. 게다가 그 전에 이스라엘이 남방 지역을 두루 다닐 때 아랏을 쳐 부수었을 뿐만 아니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찔렀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연전연승하였으니 모압으로서는 지금 상황이 가시방석 같았겠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 시딤에 머무르는 목적은 언제든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면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주둔하고 있는 요단강 동쪽 땅은 차지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음을 이미 명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9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는 모압도 롯의 자손이므로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어야 하는데 바로 모압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를 알고 있었더라면 이런 꾀를 낼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과 싸울 필요도 끊임없이 괴롭힐 이유도 사실 없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 턱이 없는 모압 왕으로서는 실체적인 위협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이 와해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과 성욕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유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22장부터 24장의 내용과 시간 간격이 크지 않고 거의 연달아 일어난 사건이며 발람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있는 부록과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을 청하여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절했다고 합니다. 모압 여자들의 제사 행위가 벌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정 경계 안에 정착하며 살고 있었던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과 달리 자기들의 신전에서 자기 신들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제사하는 주체로 소개되는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여사제들이었고 3절에서 소개하듯 구체적으로 바알 부호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압 여자들의 유혹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여사제들, 곧 신전 창기들이었던 그들이 모압 왕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유혹하겠다고 작정한 이상 그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서도 먼저 식욕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적어도 광야에서 살았던 지난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만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음식이라고는 하나 모압 여자들이 바알 부올에게 바치기 위해 준비한 갖가지 진귀한 음식의 유혹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거부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하신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만나를 허락하셨고 고기를 원할 때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이 더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응당 더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압 여자들이 제공한 음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감하게 그 음식을 거부해야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경계를 알고 그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삶을 선택하고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이어가야 했던 목적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한 곳에 정주하며 안락하게 살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다른 이들의 삶과 나를 비교하면서 다른 이의 소유와 삶의 방법이 더 근사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그 삶을 쉽게 동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두 벌 옷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한 벌 가진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현재에 만족하고 그 속에서 말씀을 따르는 삶을 단정히 추구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진정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병을 위해 세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의 유혹에 마음이 갈 수는 있습니다만 차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태도가 이스라엘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가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적합한 자리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과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여자들은 두 번째로 성욕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했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베푼 음식과 더불어 무화경에 이르는 환각적인 파티, 이후에 이어지는 말초적인 유혹 앞에서 당해낼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행위가 음행과 연결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바알 부올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처음 만나는 바알입니다. 당시에는 부올에서 숭배되던 바알을 바알 부올, 스본이라는 지역에서 숭배되던 바알을 바알 스본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섬겼다던 바알 부올은 부올에서 숭배되던 바알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을 비롯한 고대 세계에 편만하게 퍼져 숭배되던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물을 가둬놓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할 수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농사의 성공이 비에 달려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비가 많이 온다고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에 맞게 또 형편에 따라 적절한 양의 비가 오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물을 좌우할 수 없으니 비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가나안을 비롯하여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필요할 때면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떻게 제사하면 비가 오느냐? 신전의 여 사제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여자들이 남 사제들과 집단적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땅에서 이런 모양으로 바알을 섬겨야 하늘에서 이를 지켜보던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는 것이 그들이 가졌던 바알 신학이었습니다. 모압 여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부올산에 위치한 바알 신전에 초대하여 거기에서 먹고 마시며 그들의 방법대로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바알 숭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성경은 음행했다라고 명토바가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음행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자나는 1차적으로 혼인관계 바깥의 남녀관계를 의미합니다. 적어도 자기 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모두 가정에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의 언약을 버리고 음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9절과 같은 곳에서 이 자나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언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 곧 우상 숭배를 묘사하는데도 이 음행하다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1절에서 음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몸가짐을 상실하여 7계명을 어겼다는 고발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2계명을 동시에 어겼다는 고발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애굽에서의 신전과 그 문물을 보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이 정착 문명을 이룬 모압 신전의 크기와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이 말하듯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불과한 것인데 이스라엘은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겨 음행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필사적으로 그 장소를 벗어나는 길 외에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이런 잘못은 한 번으로도 많습니다. 그들은 결국 바알에게 가담한 뒤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을 섬겼던 이 부올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올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압 왕이 광야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직접 보여주면서 발람에게 세 번째로 저주하라고 사죄했던 곳이 부올이었습니다. 민수기 23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의 처음 두 번의 저주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방법을 써봐도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먹히지 않자 직접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주하면 그 저주의 말이 먹힐까 싶어서 이 부올까지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부올산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면서 저주하기를 시도했었으나 그마저도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으시고 복으로 바꾸어 주신 곳이 바로 부올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신실하게 가나안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위협의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막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목격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부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셨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유혹이 올 때 스스럼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언약은 양쪽 당사자가 모두 지켜야 합니다. 그 내용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복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민수기 25장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커녕 나귀만도 못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람의 나귀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주술사 발람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 마당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지켜주신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서는 여전히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지는 상번 제물의 향기가 끊이지 않았고 모세를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서부터 음행이 시작되었고 그 여파는 금세 확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음행은 결과로 나타난 것일 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룬 부부 관계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광야 생활을 지속하면서 자신들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만 깨달았어도 눈에 보이는 바알 부올 우상의 위용에 눌려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비로소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삶도 반듯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이 벗겨지기까지 문제적 장소를 벗어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외쳤던 요셉의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으로 음행에 가담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오해받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삶에서 불이익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이 일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눈 속임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바보 소리 듣고 요셉처럼 오해를 받는다고 해도 도저히 손이 가지 않고 발이 떨어지지 않아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해야 했습니다. 모압 여자들의 초청이 그럴듯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신전의식,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음행을 바라보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한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오래 참으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깨닫지 못할 때 선지자들을 보내어 책망도 하시고 심판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묵과할 수 없는 죄악 앞에서는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이번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정결하게 하는 데 방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마저도 이스라엘이 어그러진 길에서 속히 떠나 자신이 걸어야 할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이 언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본령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본령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저 내 뜻대로만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대로 행하는 일은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는 연병이 그쳤다는 기록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제일 처음으로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연병이 퍼졌습니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만 2만 4천 명이었음을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음행한 사람과 음행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차별적으로 확산됩니다. 당시 인원 개수는 남자만 해당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2만 4천 명 모두 남자였겠지만 수에 기록되지 않았던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의 사망까지 더하면 몇 배나 더 되었을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들, 음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아무 잘못 없이 죽어야 했습니다. 이들의 잘못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나 하나쯤이 아는 아니한 생각으로 중대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부정적 여파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간도 설마하다가 결국 가문이 몰살당하고 가진 재산이 모두 불태워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아간의 가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염병으로 죽은 2만 4천 명 중에 억울한 죽음이 없었겠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무고한 인명을 죽이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고 사회적 합의, 곧 룰을 어기고 살다가 그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음행의 결과로 전염병이 돌아 2만 4천 명이나 죽었다는 기록을 보면서 오늘 나는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행동으로 선량한 사람들까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개인적 삶인 듯 보이지만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무한한 책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의 수령들, 곧 우두머리들을 잡아 대낮에 목매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양을 향해라는 말은 백주 대낮에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고 모두가 깨어 지켜보는 시점에 행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 그동안 지은 죄를 밝히 드러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를 대낮에 완전히 노출시켜 밝히 드러내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힘과 동시에 같은 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수령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으므로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 번역본은 이 사건의 주동자를 처단하는 명령이었다고 해석하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새번역 성경도 이 부분을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훤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을 목을 매달아라 라고 번역하고 있고 NASB를 비롯한 다른 문자 번역 역본들도 모든 백성의 수령을 매달라고 번역했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바알부호를 섬기는 일에 가담하지 않은 백성의 수령들도 있었을 텐데 모두를 목매어 달라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세 번째 명령이었던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백성을 죽이는 과정에서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멈추었기 때문에 수령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령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수령들이 개인의 경건을 추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을 추구하고 순결한 삶을 이어가도록 그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수령들 전체가 개인적으로는 음행의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되도록 방관한 것에 대한 책임과 백성을 올바른 길도 인도하지 못한 책임, 적극적으로 그들을 말리고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의 수령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리십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다른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을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부여된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철저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조직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머물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만약 스스로가 감당해야 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나에게도 물으실 수 있다는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와 관계없다고, 특별히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고, 나 혼자면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바로 서 있음과 동시에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만큼도 맑히고 밝히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세 가지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크나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연병이 시작되어 많은 백성이 죽어나가는 통에 백성의 수령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조리 목매어달라는 말씀이 임하였고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는 모세의 명령이 이스라엘 진영에 전달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그저 회막문 앞에 모여서 우는 것 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이 살벌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통곡하던 모세와 백성들 눈앞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옵니다. 지금 모압 여자들과 벌였던 음행으로 이 난리를 겪고 있는 중인데 이게 무슨 행동인가 싶습니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두 사람 중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였고 여자는 미디안 족속 중 한 가문의 수령이었던 수르의 딸 고스비였습니다. 이들이처럼 위급한 상황 중에서도 이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면 단순한 동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므리는 왜 고스비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마도 둘이 결혼하기 위해 신부로 삼을 여자를 가족들에게 소개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의 배를 한 번에 꿰뚫었다는 기록을 감안하면 단순히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 집으로 데려왔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다소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 중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였고 여자는 미디안 족속 중 한 가문의 수령이었던 수르의 딸 고스비였습니다. 시므리와 고스비가 이런 위급한 상황 중에서도 겁도 없이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을 보면 그녀는 이방 종교의 여 사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 미디안과 전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했다고 말씀하셨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미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을 통해 신을 달래어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바알 신학을 접했던 시므리는 고스비와의 관계를 통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스비 또한 이방 종교의 여 사제로서 이런 위급한 기회를 틈타 한 지파의 지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5장 전반부에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고 하다가 끝에는 미디안 수령의 딸까지 등장하여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요단 동편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살았던 미디안 연합체가 존재했고 모압 또한 이 미디안 연합체의 일원이었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들은 삶의 양식과 큰 틀에서의 신앙 체계가 비슷했기 때문에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미디안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압과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유혹한 책임을 물어 그들과 전쟁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부올의 일과 고스비의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십니다. 이 일로 결국 민수기 31장에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치게 됩니다. 31장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3절에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모압이 이간질하여 이스라엘이 타락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한 몸과 같이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미디안은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패배하고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했던 장본인 부올의 아들 발람도 여기에서 죽습니다. 이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시므리와 고스비를 보고 막사 안으로 따라 들어갔던 비느하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누구 한 명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슬퍼만 하고 있고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때 뜻밖의 인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막사로 따라 들어가 들었던 창으로 남자와 여인의 배를 한 번에 꿰뚫어서 죽였습니다.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죽이자 즉시로 연병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전염병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연병의 진행을 멈추셨습니다. 그때까지 연병으로 죽은 사람만 2만 4천 명. 이스라엘의 애굽을 떠난 이후에 겪은 가장 참혹한 재앙이었습니다. 가데스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1만 4천 7백 명이 죽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거기에서 1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더 희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느하스는 재판을 건너뛰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명령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시므리가 비느하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비느하스가 정당방위를 했다고 정상 참작받을 형편도 못됩니다. 현대적인 정서로는 비느하스의 행동이 옳았다고 지지받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그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본문의 기록을 보면 비느하스가 명시적으로 하나님께 여쭙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없이 임의로 행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 랍비들은 비느하스의 폭력을 옳은 것으로 보기보다 살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정의감의 발로였다고는 인정할 수 있지만 제사장으로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손으로 그 일들을 집행했다는 것이 그 주장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현대적인 윤리적 감수성으로 비느하스의 행동을 재단하는 것이나 유대인 랍비들의 해석 전통으로 비느하스를 비판하는 일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비느하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러티브 본문을 읽을 때 소설 장르에서 말하는 시점으로 구분하면 성경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성경 기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 진술 내용에서 기자의 판단이든 내용상 등장하는 하나님의 판단이든 옳고 그름에 대하여 하나님이나 기자가 판단하는 내용이 나오면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 해석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 본문에서 성경 기자나 하나님께서 어떤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본다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행동이 자신의 진노를 돌이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칭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에 공명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이 말씀의 골자입니다. 비느하스의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이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에 의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 어떤 사람도 이미 틀어져 버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지 못할 때 비느하스가 전멸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그 본연의 역할을 비느하스만이 제대로 감당했습니다. 본문은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비느하스가 자기의 위치, 자리를 고려했다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대제사장 아론도 가만히 울기만 하고 아버지 엘르아살도 가만히 있고 지도자 모세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뭐라고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했더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게다가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회중들 모두가 알만한 명망 있는 사람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분연히 일어나기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도 신경 쓰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렸기 때문에 비느하스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비느하스의 행동은 시편에서도 의로운 행동으로 인정받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비느하스가 공명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저속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저기서 막 구르듯이 이스라엘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을 바탕으로 윤리적 수준이 높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사이에 비유하기도 하고 부부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와 배우자가, 자식과 또 다른 배우자가 비참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멍에를 벗게 해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 메었던 그 애굽의 멍에를 다시금 우상의 멍에로 바꾸어 메려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마음을 본문에서 비느하스가 가장 잘 읽었습니다. 아론의 손자이니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도 모압 여자들이 아름다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혼자 이겨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탄식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며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말 것인가,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삶의 두 길 사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평화의 언약을 연장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어 이기시는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작은 승리로 채워져 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발람의 유혹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40년의 기간의 끄트머리에서 처음 구원해 주신 감격과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망각하고 모압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속히 떠난 이스라엘과 임박한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시므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리되어 우리도 저런 우매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만들었던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지속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환기하는 선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